할렐루야. 네, 새벽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큰 사랑과 은혜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6장 이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실 때에 큰 두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바로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신 채로 말씀을 바라보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저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죠.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말씀은 현재 유대 백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 와중에 끌려가지 않은 몇몇 유대인들은 바로 애굽이라는 땅으로 피난해서 그들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현재 피난 갔던 그 애굽 땅 또한 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너희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너희들을 싫어하니까 너희들에게 특별히 심판을 부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에 우리는 인정하며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모래성을 지어보신 적 있나요? 모래성?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또 부산하면 해운대 바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어렸을 적에 모래성을 자주 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 어떻게 하면은 조금 튼튼하게 쌓을 수 있다라는 노하우가 생겨서 한 번은 정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튼튼하게 이렇게 짓는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견고하게 쌓았다고 생각하고 그 아래에 물구멍까지 내줬거든요. 이 물구멍을 냈던 이유는 파도가 쳐도 파도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의미에서 물구멍을 만들어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파도가 깊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제가 만든 모래성으로 파도가 이렇게 쫙 들어갔다가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 모래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애굽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모래성과 같은 자들,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뭔가를 세우고 쌓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13절에서 그리고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애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심판, 정치적인 징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시간에 14절 말씀입니다. 46장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데스에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자, 14절에서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의 히브리어는 히트야 체브 베야켄이라고 하는데요. 히트야 체브라는 것은 주로 군사의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군대식의 용어. 그러니까 이것의 뜻은 전투 준비 태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군대에 많은 훈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투 준비 태세라는 것은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아니라 1분 뒤에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으니 그 전쟁을 대비할 정도로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본문에서는 곧이어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라고 합니다.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칼이 어떻게 우리를 삼키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칼이 우리들을 위협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뭐 칼이 너희를 뭐 진짜 위협하고 있다, 혹은 칼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이 본문에서는 칼이 너희를 삼키웠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봤더니 이 삼키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할이라는 것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파괴. 하나도 남겨지는 것이 없어요. 완전한 파괴.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든 그들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애굽의 백성들은 그들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튼튼해 보이는 그 광경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의 군사가 장사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장사와 같다. 우리도 일상 속에 장사라는 표현을 쓰죠. 씨름 대회에서 1등을 할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천하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천하장사라는 표현을 붙이냐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누가 덤비더라도 이겨낼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군대를 장사 정도로 생각하고 바라봤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봤을 때는 그들은 더 이상 장사가 아닌 모래성처럼 그들이 준비하는 어떤 전투 준비 태세든 그리고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은 나라는 당시의 최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했죠. 자, 애굽하면 떠오르는 강이 있습니다. 어떤 강이죠? 나일강이죠. 그죠? 나일강.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기점으로 해서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굉장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강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을까요?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오리라. 성경에는 종종 쇠파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쇠파리의 의미는 재앙이나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재앙이나 심판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쇠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애굽을 괴롭히기 위해서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성하고 거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유혹을 받기에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것인지를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힘은 내가 얻거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내려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의 심판 이후에 드디어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시간에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노예 아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노의 아몬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노라는 것은 애굽의 고대 수도 테베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수도인 테베. 그리고 아몬이라는 것은 애굽의 주신입니다. 그들이 주로 믿는 신을 아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이 노의 아몬을 한꺼번에 심판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저기는 죄가 많고 죄가 덜하니까 내가 순차적으로 뭔가 시간을 두고 심판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그것이 어떤 나라든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무섭고 두려움으로 그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파괴시키고 다 사라지게 하고 모래성이 무너지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진실된 뜻을 담아 놓으셨을까? 우리 시간에 말씀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럴지라도부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이것이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에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하죠. 원망하죠.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주님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가루처럼 사라져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과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 27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27절에서 하나님은 지금 포로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 야곱아, 내 종 야곱아.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보시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 종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노예의 관계로 쉽게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관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특별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파멸과 사라짐을 경험케 하는 것이 아닌 너희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무자비한 폭력적인 심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하에 이루어진 심판이죠. 그 올바른 판단이 뭡니까? 바로 이것은 파괴와 파멸로 사라지는 심판이 아닌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방식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좌절과 슬픔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아픔과 낙심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당에서 포로로 이끌려갔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들을 바라봐요.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의 은혜를 참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계획 아닙니다. 정말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려움에 함몰될 필요 없이 눈을 들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면서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패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심판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죠. 그분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게 회복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알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인생이 잘났다라고 하지만은 모래성과 같은 인생을 쌓아 올라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오직 주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선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